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관료 4명이 미국 컴퓨터망을 해킹해 기밀 자료를 훔친 혐의로 미 법무부에 기소됐습니다. 윌리엄 버 법무장관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인민군 산하 54연구소의 관리 4명이 해킹과 기밀정보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최대 신용평가 회사인 에큐팩스에서 개인정보 자료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훔친 자료는 2017년도 자료로 여기에는 미국 민 1억 5천만 명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등 신상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 장관은 그들의 절도 범위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에큐팩스 회사에 단순히 경제적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미국 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해커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사이버상 익명에 가려진 은폐를 모두 제거하고 미국에 대항해 반복적으로 해커 행위를 일삼는 국가를 색출해낼 것을 중국 정부에게 상기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경제적 간첩 행위와 기술 절도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것으로 연방검찰이 중국군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란이 9일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발사했지만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란 국영TV에 따르면 이란은 이날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샘남주 이맘 호메이니 국립우주센터에서 인공위성 자파레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낮은 속도 탓에 목표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방부는 운반체의 1단계와 2단계 모터가 제대로 작동했고 인공위성이 성공적으로 분리됐지만 마지막에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속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단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떠한 실험과 활동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위성 발사와 로켓 실험은 군사적 차원의 활동이 아니라며 이런 비난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조 8천억 달러 상당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공개할 예산안에는 국방비는 늘리는 반면 해외 원조와 사회복지 예산은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에서 0.3% 증액한 7,409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대한 예산안은 그러나 비국방 관련 지출은 5% 줄어 5,90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또 해외 원조에 대한 예산도 21% 삭감됐습니다. 일본이 9일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이날 오전 가고시마현에 있는 우주센터에서 고가쿠 7호기를 탑재한 H2A 로켓 41호기를 쏘아올렸습니다. 우주센터 측은 이 인공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 인공위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7기의 정찰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숫자를 10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900명입니다. 중국 국민건강위원회 관계자들은 9일 3천 건 이상의 새로운 감염 사례가 확인돼 확진자가 총 4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발병 사례 80% 이상은 바이러스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97명이 추가로 사망한 가운데 대부분이 후베이성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본토에서 사망한 사례만 900건에 달합니다. 한편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 정박 중인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6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 감염자가 총 135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비영어권 작품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9일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 감독의 기생충은 작품상을 비롯해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름을 올린 것은 기생충이 처음으로 특히 6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랐고 최다 수상인 4관왕에 올랐습니다. 봉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영화를 공부했던 시절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고 책에서 읽었다며 이 구절은 위대한 영화 감독 마틴 스코세이지의 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이 세계 영화 산업의 본산 미국 헐리우드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제재 면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와 제재 회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는 곳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진과 해산만 기온이 떨어지고 나머지는 1에서 4도씩 올라서 영하 19도에서 영상 1도 사이고 낮 최고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5도에서 7도 오른 가도에서 1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예겠습니다. 미국 헐리우드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외국 영화가 아카데미 영화상의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수상한 것은 기생충이 처음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권위인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등 4관왕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9일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 수상작으로 한국 영화 기생충이 호명되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 영화가 92년 전통의 아카데미 후보로 지명된 것은 기생충이 처음이며 수상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과 감독상을 모두 수상한 것도 아카데미 사상 처음입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으로 한국 영화는 탄생 101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한국은 1962년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시작으로 매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 출품해왔지만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기생충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샘 멘데스 감독의 1917과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아이리시맨 등 경쟁작들을 제치고 작품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날 감독상 수상이 발표된 직후 소감을 통해 영화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그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예,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책에서 읽은 거였지만 예, 그 말은 예,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봉 감독은 시상식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자신의 영화가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것 자체가 초현실적이고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봉 감독은 또 외국어 영화가 오스카상을 휩쓴 데 대해 이제는 외국어 영화가 이런 상을 받는 게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 같다며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생충의 수상에 대해서는 가장 한국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오히려 가장 넓은 전 세계를 매료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 상을 휩쓴 데 대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국민께 자부심과 용기를 주었다며 특별히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생충은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개성 있고 디테일한 연출과 촌철살인의 대사, 각본, 편집, 음악, 미술을 비롯해 배우들의 연기까지 그 역량을 세계에 증명했다며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트위터 글에서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 최초의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더 많은 수상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대사관 동료들과 함께 짜파구리를 먹으며 오스카 시상식 관전 파티를 즐기고 있다며 짜파구리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주연 배우가 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을 섞어 끓인 짜파구리를 먹는 장면을 따라한 것입니다. 한편 전 세계 언론들은 기생충이 오스카 역사를 새로 썼다며 수상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은 올해 아카데미는 백인들이 만든 화이트 스토리와 전통 영화 문법에 대한 과도한 숭배와 편향에서 벗어나 8천여 명의 투표자들이 미래를 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기생충이 세계를 장악했다며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휩쓸면서 아카데미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정도로 다양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기생충 수상은 아카데미상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생충은 한국 사회 내부의 빈부격차를 풍자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제재 면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위 관계자는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제재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또는 치료와 관련된 면제에 대한 모든 요청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한국 등 다른 지원단체에서 제재 면제와 관련해 제재위에 문의 또는 논의를 했는지 묻는 VOA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나 다른 지원단체가 실제 연락을 취해왔는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와 제재 회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미국 재무부가 지적했습니다. 외국 정부, 민간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제재 준수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6일 테러 단체의 자금 세탁과 불법 자금 조달을 근절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2020 테러리스트 및 기타 불법 자금 조달 대응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금융기관들의 감시와 제재 이행이 허술한 틈을 타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와 제재 회피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북한과 같은 나쁜 행위자들이 합법적으로 보이는 금융거래를 하고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북한이 불법 자금 거래를 했던 사례로 YG 어네스트호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8년 4월 불법 활동을 위한 돈 세탁 혐의로 미국에 억류됐던 YG 어네스트호가 운항과 정비 등에 필요한 달러 송금 제휴 계좌로 미국의 뉴욕은행 두 곳을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8년 3월 석탄 밀수와 관련해 모두 75만 달러를 뉴욕은행 대리 계좌를 통해 송금하면서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데 미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대리 계좌를 통해 대북 제재 위반 사실을 몰랐던 뉴욕의 미국은행들을 이용해 외환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대리 계좌가 불법 자금의 흐름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크고 상당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관련 부분에 대한 보안과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국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제재 이행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을 통해 효과적인 제재 준수 프로그램 개발 체계를 갖추고 제재 관련 주의보 발령을 통해 민간 부문에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통화를 목표로 삼고 불법 자금 탈취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세 곳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 정찰총국 통제 아래 사이버 첩보와 정보 탈취, 현금 강탈, 파괴적 악성 코드 유포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7년 미국과 호주, 영국 등 150개 나라에 피해를 입혔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주도하면서 각국의 사회 기반 시설에 피해를 입히고 복구의 대가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 해킹 조직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 국가의 5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총 5억 7천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활용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량 불법 자금 밀수와 무역 동향 탐지 등 북한의 무역 기반 자금 세탁을 규제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한계가 있다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가 전방위적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대형 법률회사 베이커 앤 맥킨지의 마리아 세르게이바 변호사는 7일 미 재무부가 북한을 직접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it is the matter of how much trade you have between the countries and how much historic relationship you have between the countr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제재가 효과가 있으려면 두 나라 간의 무역이 많고 오랜 역사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과 북한은 그렇지 않고 사실상 교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세르게예바 변호사는 이날 미국 변호사협회가 주최한 2019 미국 제재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가 베네수엘라나 이란 등에 가해지는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과 같은 효과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커 앤 맥킨지의 알렉산더 라미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와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않더라도 이에 연관된 제3자를 제재할 경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대형 법률회사인 커클랜드 앤 앨리스의 아비게일 카터를 연구원은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중국 기업이나 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China is so heavily involved in the U.S. economy and there is a lot of concern about, for example, North Korean forced labor in Chinese.
중국 기업이나 기관들은 북한 미국이 실시하는 제재가 전방위적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2월 재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미국 화장품 업체 엘프사에 벌금을 부과한 것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당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엘프사가 중국 소재 두 개의 납품업자로부터 인조 속눈썹을 공급업자들이 제공한 재료가 들어있다고 지적하며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카터릴 연구원은 통상 제재를 승낙할 때 화장품을 승낙하지는 않지만 재무부는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hen we think about sanctions, we don't often think about cosmetics. You know, OFAC really focused on the lack of a.
카터릴 연구원은 또 지난해 미국이 이행한 대북 제재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물수였다고 말했습니다.
And apparently payment for the maintenance and equipment on that ship was being made through accounts that were funded with US dollars.
카터릴 연구원은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계좌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제재를 받게 된 결정적 이유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자금 조달을 위한 불법 금융 활동에 가장 많이 노출된 나라는 중국이라고 국제금융계 관계자들이 지목했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서는 북한 합영 합작 회사의 불법 활동에 대응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합동군사 연구소 루시와 미국의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협회는 6일 전 세계 366명의 금융보험 법조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확산 금융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과 생화학 무기의 제조와 획득, 그리고 수출 등에 사용되는 자금 또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자금 세탁 방지기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인 33%는 북한의 확산 금융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합동군사연구소의 에밀 돌 연구원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서 중국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North Korean networks operating in China and just by being
또한 20%의 응답자는 미국을 북한의 확산 금융 활동에 가장 많이 노출된 나라로 꼽았고 이어 한국이 10%, 이란이 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과 홍콩, 말레이시아와 같이 북한이 설립한 유령 회사와 금융망이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을 지목한 응답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돌연구원은 이들 세 국가가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됐다는 응답률이 1-2%에 머문 것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all places that have status as a regional financial hub, so you have financial flows coming in and out in great quantities.
싱가포르과 홍콩, 말레이시아는 영내에서 금융 허브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대량의 금융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확산 금융과 관련한 UN 대북 제재를 실행하는 과정 중에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36%가 북한의 합영합작 회사의 불법 활동을 찾아내 대응하는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017년 9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는 북한의 개인 기관과 합영합작 회사 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응답자의 22%는 북한 금융기관과의 통제에 관한 부분을 가장 주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북한 금융기관의 해외 운영과 합작회사 설립, 그리고 대리은행의 소유 유지를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요구한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8항의 실행은 17%, 그리고 북한 공간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을 금지하는 등 북한 대사관의 불법 금융활동을 막는 데는 9%의 응답자만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돌연구원은 금융기관들이 대사관의 불법 금융활동보다 북한의 합작회사 불법활동에 더 신경을 쓰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 misperception there because banks assume that it is easy to find a link to a North Korean embassy and difficult.
은행들이 북한 대사관의 불법 활동의 연결고리를 찾기 쉬울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사실은 많은 북한 대사관들이 상당히 정교한 금융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과의 거래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을 찾아내 대응하는 능력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물품으로는 원유와 정제유 등 연료를 꼽은 응답자가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래식 무기가 31%, 기계류가 27%, 석탄 등 광물이 22%로 뒤를 이었습니다. 돌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아직 매우 생소한 주제인 확산 금융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 survey shows that there is clearly more work to be done in raising knowledge and awareness about what is still a very emerging topic.
돌연구원은 각국 정부들이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관해 국가적 차원의 위험 평가를 실시하는 것처럼 확산 금융의 위험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지다겸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군과의 직통 전화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유엔사는 이 전화기로 북한군과 하루 두 차례 통신 점검을 한다며 지난해 130건의 통지문을 주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유엔 사령부가 최근 북한군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직통전화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유엔사가 북한군과의 직통전화 사진을 직접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속에서 유엔사 행정실 탁상 위에 놓여있는 전화기는 단조로운 디자인에 옅은 분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함께 올라온 사진 중에는 유엔사 소속 한국군 병사가 이 직통전화로 북한군과 연락을 취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유엔사는 이 직통전화를 설명하면서 배트맨 영화에서 브루스 웨인의 비밀서재에 설치된 직통전화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핑크폰일까요? 라며 퀴즈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전화기를 일컫는 수많은 별명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전화기가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직통전화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사 군정위가 북한군과 하루 두 차례 통신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총 130건의 통지문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 간 연결된 판문점 채널이 2018년 7월 복구됐고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는 2013년 3월 5일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움직임과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정전협정 무효를 선언하면서 단절됐습니다. 이후 유엔사 측은 연합훈련이나 인원, 시신송환 등 대북 통보가 필요한 경우 군사분계선상에서 북한의 확성기를 이용해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5년 넘게 이어졌던 양측 간 통신 단절은 2018년 7월 한반도 긴장이 완화하면서 복원됐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북한 대사관 부지 불법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교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바르샤바 내 북한 대사관 부지 불법 임대 현황을 묻는 VOA 질의에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폴란드 외교부가 관계기관과 협조해 바르샤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의 상업 임대를 종료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단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 대사관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 폴란드 업체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에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소유 해외 공간이 외교 또는 영사활동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2018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폴란드 내 최소 9개 업체가 북한 대사관과 임대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가 최근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9개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현 주소를 확인한 결과 의료기관과 영상업체 등 최소 4개 회사의 주소가 북한 대사관으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이달 초 50대 탈북 남성 한 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한 탈북민은 모두 220명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초 탈북민 한 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탈북민은 50대 남성으로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정착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한국을 거치지 않고 태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모두 두 명으로 앞서 지난달에는 10대 남성 한 명이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정착했습니다. 탈북민들은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2006년 5월에 처음 6명의 탈북 난민이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20명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8년에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 28명, 2012년 2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난민 자격으로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급격히 줄기 시작해 2018년 6명과 올해 2명 등 모두 8명에 불과합니다. 성별로는 전체 220명 가운데 여성이 134명으로 61%고 남성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의 70% 이상이 여성인 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55명, 40대 37명, 10대 3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은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남부 켄터키주로 각각 31명과 2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일리노이주가 22명, 뉴욕주와 유타주가 각각 20명, 콜로라도주 19명, 애리조나주 17명, 버지니아주 1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정착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6개월 정도 매월 약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습니다. 또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쌀값과 기름값 등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국경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최원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최근 심각한 물가 폭등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1월 말 킬로그램당 만 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2월 4일 11,340원으로 올랐습니다. 환율도 올랐습니다. 1월 말 달러당 8,650원이었던 환율이 8,832원으로 올랐습니다. 쌀값은 4,625원에서 5,670원으로 22%나 뛰었습니다. 특히 평양의 경우 쌀값이 6,000원까지 올랐다고 아시아 프레스는 전했습니다. 이메체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환율과 휘발유 가격이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인데요. 작년 말 12월 말 그 1달러가 저 북한 돈 한 7,800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대충 한 8,830원 정도로 북한 돈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그 휘발유 값인데 이것도 그 작년 연말에는 한 킬로당 북한 돈 한 8,900원 정도였는데 지금 한 22% 정도 상승해서 한 11,13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의 민간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은강 대표도 북한 내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며 북한의 물가가 10% 이상 일제히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수입품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식량과 또 식량 대용품이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파동이 생겨가지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10%에서부터 20%로 일제히 올랐는데요.
북한에서 쌀값과 기름값 환율이 일제히 오른 것은 국경 봉쇄 여파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달 22일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의 차량 통행이 끊겼습니다. 중국 훈춘시와 북한 나진선봉을 연결하는 통로 등 10여 개 출입로도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국경 차단 조치로 북중 물류 흐름도 끊겼습니다. 탈북자에 따르면 단둥에서 트럭이나 열차에 실려진 중국산 물자는 1차로 평안남도 평성의 도매시장으로 운반됩니다. 이어 거미줄처럼 연결된 수송망을 통해 평양, 사리원, 개성, 남포, 해주, 안주의 종합시장과 장마당으로 옮겨집니다. 또 함경북도 나진선봉 쪽으로 들어온 중국 물품도 일단 청진의 수남시장을 거쳐 함흥, 원산, 길주, 무산 등지로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국경이 차단돼 물건이 들어오지 않자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말했습니다.
관광객을 북한 땅에서 관광객을 스톱시킨 다음에 국경의 사람 그리고 물건의 그 유통을 완전히 좀 막았어요. 이때부터 갑자기 저 여러 물가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봉쇄와 그로 인한 물가 폭등은 가뜩이나 힘든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전망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가 4년째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중 무역은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생명줄입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기름, 비료, 밀가루, 페인트, 유리, 신발, 학용품, 화장품, 설탕, 담배와 술 같은 공산품과 생활 필수품을 수입해 경제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중 국경이 차단되는 것은 큰일이라고 이시마루 대표는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 공업 제품, 신발이라든지 의료품이라든지 그런 공업 제품들이 그 물건 자체가 많이 없어지고 장마당에는 그 사람들도 없고 많이 비었다고 합니다. 파는 사람도 드물고 사러 온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영향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외화 사정은 한층 빡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1월 말부터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중 관광이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별 관광은 논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관광 수입 감소는 물론이고 외환난이 한층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 적자에서 21억 불 정도 계속 적자가 났잖아요. 3년 연속 56억 불 정도 마이너스였고 그거를 이제 근간이 이제 이어가는 게 관광 수입이라든가 내지는 해외 나가서 벌어 들어오는 돈들. 저 근데 그것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도 사실 이제 활동하기 불편한 상황이 되니까 그런 외화벌이 측면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이고
북한 주민들은 쌀값을 비롯한 식량 가격이 오른 것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 대다수는 배급보다는 장마당에 의존해 살고 있는데 쌀값이 오르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말했습니다.
비질적으로 하루 뭐 3끼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식량 포함한 생활자료들이 이어지고 공급되지 못하니까 주민들 속에서는 장사도 하지 말고 또 이동도 하지 말라고 하면 다 죽으란 소리 아니겠느냐. 이럴.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전염병을 막기 위해 국경을 막고 무역을 중단하는 것에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김은광 대표는 말했습니다.
예전에 파라티브스나 그다음에 또 사스라든지 이렇게 세계적 그 범위에서의 전염병들 다 목격했는데 최고조로 지금 이렇게 완전 봉쇄에 그리고 일절 갖다 움직이지 말라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잡는다고 하다가 결국 사람 잡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의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북중 무역을 담당해온 무역회사들과 돈주들은 물가 급등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역이 끊겨 불만이지만 동시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전했습니다.
불안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거꾸로 중국 상품들을 수입해온 회사들은 이거는 물가 급등은 그 이익을 챙기는 그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3년 중국에서 중증급성 호흡기 중후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정도를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이시마루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런 국정 봉쇄가 반영 유지되면 정말 내부 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그 2017년도 이후에 아주 강한 견제 체제를 국제사회한테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침체가 정말 심각한데 그거에다가 이런 그 물가 상승 상황까지 나타나면 내부에서 정말 저 경제적인 곤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북한의 전염병 대응은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이라는 체제 논리에 따라서 평양에 집중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북한 출신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의료체계는 잘 갖춰져 있지만 진단장비와 격리시설 등 지원이 없어서 주민들만 고통에 시달린다는 지적입니다. 청진의대 임상의학부를 졸업한 뒤 청진철도국 위생방역소에서 전염병 대응을 담당했던 의사 최정훈 씨는 2012년 한국에 입국한 뒤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북한 전염병 관련 논문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다 이러면서 국경도 폐쇄하고 순서까지 뭐 지시하는 등 투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전염병 방어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작동을 안 하니까 그래 약간 무턱을 떠는 거죠. 예, 북한은 일단 전염병 방역 시스템 자체는 갖춰져 있습니다. 작동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전염병 발생 시에 중앙부터 하부 말단까지 이렇게 방침이나 지금은 또 김정은의 방침이죠. 방침이나 보건성 지시문, 각종 이런 지시문들이 여러 곳에서 계속 하부에 전달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격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래서 그로 인해가지고 이제 전염병들이 이렇게 제어가 되지 않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계속 확산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추절기에 맞으면서 그러니까 겨울에 발생했던 전염병이 봄을 맞으면서 따뜻해지면서 자연적으로 수그러드는 네, 그런 걸 인해가지고 진압이 되는 네, 그런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예,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예. 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염병 투쟁에 국가 차원의 목표가 다릅니다. 한국이나 미국, 전 세계 다른 정상 국가들에서는 국민의 그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놓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전염병 투쟁을 대응하는데 북한 차원에서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이 다시 말하면 평양만 이제 그 완전 격피시킵니다. 전쟁 발생 시에 그러다 보니까 평양으로 향하는 모든 철도와 육로를 다 봉쇄해 버립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되는 북한 주민들 이런 그 실 상황에서는 격리라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역 간의 이동도 제대로 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닦인 그러자라도 닦인 공간에서 더 열악한 그런 삶의 그 질을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평양만 건자면 된다는 그런 그 가치관과 그런 그 개념 때문에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 상황에서는 그냥 자연 방치하고 그냥 가둬놓는다는 개념으로 이제 전쟁 대응을 하는 거죠.
네. 그럼 구조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일단은 뭐 북한의 보건의 시스템이 열악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병원이나 보건기관들의 전기와 상수도는 물론이고 진단할 수 있는 의료 장비와 이렇게 전기까지도 보장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미 있는 낡은 설비라도 가동할 수 없고 특히 또 이렇게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장비나 시약 자체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환자의 검체에서 이것을 균을 배양하거나 분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당국에서는 각 일꾼들에게 지역에 만반의 그 준비와 대비를 하라고 계속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네. 그럼 의사들이나 담당 일꾼들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을까요?
궁여지책이죠. 과학적인 진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그냥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개미 작전. 그 북한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OECD 국가들의 평균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의사 인력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인력들을 이제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유혈자, 다시 말하면 열이 있는가, 그 외 이타 이렇게 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체크해가지고 위협하고 격폐시키는, 격리시키는 뭐 그런 조치들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예. 북한의 의사로서 가장 좀 네. 난처하고 가장 좀 힘든 게 뭘까요?
그냥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자꾸 이게 대처하라, 대응하라, 막아라, 어쩌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선은 우리가 이제 그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진단 시약도 없고 또 만약 그 설사 그 저 진단을 내리고 뭐 의심자 환자로 이제 그 결론 내렸다고 해도 어찌할 뭐 방도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특히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진단 그 시약도 뭐 물론이고 폐렴에 대해서 이제 그 치료 약물도 이제 북한 내에서 이제 상당히 그 뭐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고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비로 다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그렇다고 우사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가장 안타까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거 가장 안타까운 거죠.
예. 근데 이 정도 상황이 국제적으로 벌어졌다면 북한도 빨리 뭐 WHO라든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네. 요청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또 한국 정부도 네.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 더 방어하는 데 효과적일 텐데 왜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잠잠한 걸까요?
그거가 이제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전염병이 북한 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국내외에 발표할 극히 거립니다. 왜냐하면 전염병 발생 문제를 그 체제 위상 이미지 차원의 문제하고 직결시키거든요. 북한의 보건 의료가 열악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환경이 열악한 것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전염병 차원에서는 그 우월한 그 북한식 사회주의 그 예방의학 주체의학이 있다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자체를 이제 외부에 공표하기를 꺼리는 거죠.
북한 당국이 아직 네. 그러니까 확진자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그 당연하죠. 북한에서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마다 계절적으로 지역적으로 전염병은 계속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그 북한은 전염병의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은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래도요. 이미 무슨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확진 못하지만은 아무튼 치료하다가 말 안 들어가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국경까지 네. 봉쇄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국경 초소에도 다 지시를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밝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네.
북중 접경 지역이 그 다 강으로 다 돼 있는 동안 암흑강으로 돼 있는데 그거가 지금 다 얼어 있습니다. 그걸 전 그 여기에 걸쳐가지고 지금 다 차단했다고는 그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그거를 차단하게 되면 겨울에 지금 그 북한에 공개적인 그런 그 세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막을 수 있겠지만은 이 밀수꾼들은 못 막습니다. 그런 밀수꾼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가 아마 북한에 뭐 들어갔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네, 그렇군요. 그럼 한국에서 여러 노력들을 보시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야 이런 것들은 빨리 좀 북한이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는 뭐 24시간 내지 이틀 걸려야 이제 그 검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거가 이제 이번 진단 키트가 나오면서 6시간 만에 지금 한다고 나왔는데 아무튼 대응이 빠른 것만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우아과학 수준, 이런 발전 이런 것을 보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체제의 유지에만 집착하는 데만 하지 말고 이렇게 주민들의 건강 차원에서 우아과학이라든가 과학기술 발전에 좀 신경을 썼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박 교수님께서 북한의 보건 당국자라면 뭐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요. 실질적으로 네. 어떤 1, 2, 3의 조치를 취하길 원하십니까?
첫째, 국제사회하고 이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제 그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가장 가까운 남한하고 당당히 도움을 청하고 검체라든가 환자 검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실질적인 우아과학 기술적인 이런 그 협조를 요청하는 거가 이렇게 솔직하고 양심적인 그런 태도로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염병 대응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중요한 거가 이제 격리입니다. 격리. 뭐 남한이나 다른 국가들 차원에서는 뭐 먹는 거는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큰 문제는 아닌데 북한이 자체가 이제 식량을 이제 지원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그거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보유하고 있는 식량을 풀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푼다거나 실질적으로 격리가 그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효과적인 대응을 빨리 이제라도 빨리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에서 전염병 대응 의사로 활동했던 최정훈 한국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로부터 북한의 전염병 대응 실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에 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영화와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대사와 가슴에 담고 싶은 명장면, 주옥 같은 곡들이 흘러나오는 곳, 영화 동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There's something strange
in the neighborhood. 지금껏 나온 영화의 숨겨진 뒷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들의 감상평.
You'll have a family in your heart forever.
폭소와 감동.
All my love to you, puppet. You're going to be all right. Bye bye. In a
restless world. 영화 속 시대와 문화가 되살아납니다. Love is ended before
it's begun. Abraham Lincoln. Asked us to work with him.
It'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들리는 영화관 영화 동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신의주와 수풍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평양과 남포, 양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입니다. 낮 최고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도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 11도. 양덕 아침 최저 영하 6도입니다. 낮 기온은 10도. 신의주는 아침 기온 영하 2도, 수풍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7도로 예상됩니다. 자강도 지역은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거나 흐려집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7도, 강계는 아침 최저 영하 12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용현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이 낍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영하 1도, 개성은 영하 3도, 사리원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2도 사이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대부분 지역은 맑겠고 장진과 희산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이 낍니다. 양강도와 함경북도 지역도 모두 낮에 영상권으로 오릅니다. 강원도 원산의 아침 최저는 0도, 낮 최고 12도입니다. 장전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는 13도. 함경남도 함흥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12도. 장진이 가장 춥습니다. 아침 최저는 영하 19도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6도. 성진 김책 지역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10도. 풍산 김형권 지역은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최고는 6도. 계산은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 최고 5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다가 맑아지고 서해는 맑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관료 4명이 미국 컴퓨터망을 해킹해 기밀 자료를 훔친 혐의로 미 법무부에 기소됐습니다. 윌리엄 버 법무장관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인민군 산하 54연구소의 관리 4명이 해킹과 기밀정보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최대 신용평가 회사인 에큐팩스에서 개인정보 자료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훔친 자료는 2017년도 자료로 여기에는 미국 민 1억 5천만 명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등 신상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 장관은 그들의 절도 범위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에큐팩스 회사에 단순히 경제적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미국 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해커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사이버상 익명에 가려진 은폐를 모두 제거하고 미국에 대항해 반복적으로 해커 행위를 일삼는 국가를 색출해낼 것을 중국 정부에게 상기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9일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발사했지만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란 국영TV에 따르면 이란은 이날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샘남주 이맘 후메이니 국립우주센터에서 인공위성 자파레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낮은 속도 탓에 목표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방부는 운반체의 1단계와 2단계 모터가 제대로 작동했고 인공위성이 성공적으로 분리됐지만 마지막에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속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단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떠한 실험과 활동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위성 발사와 로켓 실험은 군사적 차원의 활동이 아니라며 이런 비난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조 8천억 달러 상당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이 10일 공개한 이번 예산안에는 국방비는 늘리는 반면 해외 원조와 사회복지 예산은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에서 0.3% 증액한 7,405억 달러를 측정했습니다. 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대한 예산안은 13% 증액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서는 20억 달러의 새로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비국방 관련 지출은 5% 줄어 5,900억 달러를 측정했습니다. 또 해외 원조에 대한 예산도 21% 삭감됐습니다. 일본이 9일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이날 오전 가고시마현에 있는 우주센터에서 고각후 7호기를 탑재한 H2A 로켓 41호기를 쏘아올렸습니다. 우주센터 측은 이 인공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900명 이상이 숨지고 확진 환자는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국민건강위원회 관계자들은 9일 3천 건 이상의 새로운 감염 사례가 확인돼 확진자가 총 4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발병 사례 80% 이상은 바이러스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97명이 추가로 사망한 가운데 대부분이 후베이성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본토에서 사망한 사례만 900건에 달했습니다. 한국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비영어권 작품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9일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 감독의 기생충은 작품상을 비롯해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름을 올린 것은 기생충이 처음으로 특히 6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랐고 최다 수상인 4관왕에 올랐습니다. 봉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영화를 공부했던 시절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고 책에서 읽었다며 이 구절은 위대한 영화감독 마틴 스코세이지의 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이제는 외국어 영화가 이런 상을 받는 것이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미군 2명과 아프간군 1명이 사망했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난 8일 아프간 동부 난가르하르주에서 미군과 아프간군 합동작전이 끝나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보고된 바로는 아프간 군복을 입은 범인이 미군과 아프간군에 기관총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